사도행전 오늘 이제 4장을 좀 들어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베드로가 성전 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던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제 그 앉은뱅이죠. 앉은뱅이를 일으키면서 이제 설교하는 그 사건을 저희가 봤고요. 오늘은 좀 4장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선포함으로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쯤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확장이 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또한 핍박도 본격화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 와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체포하고 또 신문하는, 그래서, 그러나 어떤, 법에 지금 걸어서 이렇게, 이들을 구속할 수가 없으니까 무혐의 처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위협을 하는 사도들에게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면서 놓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의 반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러한 교회가 이렇게 왕성해지는, 흥황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탄이 이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반격해 올 때, 그러나 또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4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 세력의 실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박해, 이것의 본질은 우리가 이것을 이름 붙여서 사두개주의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공부해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핍박이 가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가 가진 그 어떤 능력, 그것이 있는데 그 능력은 뭐냐면 바로 이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분명하고 뚜렷한 어떤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 또한 이 사장에서는 그 참된 기도의 모범을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여기 누가 등장하냐면 이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이 백성에게 지금 말하는 이 장면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모태로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고친 것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설교의 기회였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께서 요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저기 뭐 위에다가 놔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초반부에는 좀 사도행전에 국한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의 그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함께 두루두루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 오늘 보니까 제사장, 성전의 대장,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장을 안 가졌네요. 저도 한장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 사회에 몇 가지 그 분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서기관 또 에스네파 열심당원 헤롯당원 이러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암헤레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무지랭이들. 그래서 암헤레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 머리에 두고 계시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복음서들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가장 대조돼서 나오는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제 가장 좀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Pharise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시딤, 경건주의자들인 그 하시딤의 후손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유대교의 중추를 이룬 평신도들이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 사회에서는 소위 제사장 계급이 있고 평신도 계급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게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평신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러면 우리가 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막 힘을 많이 발휘했으니까 뭔가 좀 그 계층이 다른, 평신도하고는 다른 계층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이었습니다. 소위 평신도들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들인데 그 중에서 지금 이 경건주의자들의 그 후손이고 주로 회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유대에는 활동 중심이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 하나는 회당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당연히 제사장들이 장악하고 있겠죠. 그러나 성전 말고 예수님 당시에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 전체를 보니까 긴 옷을 입는 것과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상으로는 사실 제사장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물려받는 거예요. 대대로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집안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고조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분을 이렇게 뭐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혈통적으로는 레위지파가 아니면서도 이제 그 종교적인 그런 어떤 랍비, 선생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긴 옷 입고 이 랍비라 불리는 거, 그러니까 뭔가 거들먹거리는 거죠. 내가 좀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식한 일반인과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그대로 한 글자라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율법도 모르고 무식하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개들이다, 뭐 이래가면서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요세프스라는 그 역사가에 의하면 헤롯 당시에 그 사회에 그 바리새인들의 숫자가 한 6천 명 이상 됐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교리를 보면 이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예요. 정통주의자예요. 펀더멘털이에요. 그야말로 펀더멘털. 우리 같은 침례교를 이야기할 때 펀더멘털, 인디펜던트, 그렇죠? 소울 위닝, 베프티스트 철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다음에 그 의식, 어떤 그 규례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걸 다 인정하죠. 그래서 천사의 존재, 마귀의 존재, 또 성령님의 사역, 이런 그 어떤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사역에 대해서 다 믿고, 성경대로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과 또 부활이 있을 것과 이런 거 다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은 특징이 금식이 이 사람들의 하나의 또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을 금식하고 또 이들의 그 철저한 기도 생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그 기도 생활, 또 철저한 그 헌금 생활 11조, 또 안식일 지키는 거, 뭐 이런 율법 지키는 거에 관한 한 뭐 이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과 더불어 조상들로부터 구전으로 물려받은 전통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성경 자체만 중요시 여긴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조상들 대대로 조상 대대로 이렇게 그 랍비들이 세워놓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전통 또한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통은 실제 성경 말씀과 좀 어긋나는 것들도 있고 실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정신 그것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은 어떤 규례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까지도 어쨌든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이것이 더 나빠지면 상태가 나빠지면서 심지어는 율법을 무너뜨리는 율법과 이렇게 반대되는 것까지도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에 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했어요. 실제로 그 안에 사랑이 있냐 이것보다는 어떤 뭔가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렇죠?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을 제쳐두고 사소한 문제에 집착했어요. 그래서 낙타를 삼키면서 그 모기에게는 긴장한다.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신들이 세운 규칙을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는 위선적인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이 사람들이 철저한 경건주의자들의 후손으로서 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을 내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참 보수 정통 믿음을 가지고 있고 참 금식을 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떼어 바치고 얼마나 좋은 것들이었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치는 것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점점 그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게 되면서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존경을 받는 만큼 실제로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또 말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또 주장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 괴리감이 커지면서 실제 자기와 남들로부터 치켜세워진 자기가 너무 이렇게 갭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위선이라는 게 그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그렇죠? 위선이라는 게 그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가면을 쓴다는 것. 가면을 썼을 때의 모습과 가면을 벗을 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사두개인은 뭐냐? 사두개인, Sadducees 이렇게 이제 영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사두개인은 설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사독의 후손, 사독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사두개인, Sadducees, 그다음에 사독.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이라는 그 견해와 또 이제 헬라 로마의 세금 거두는 귀족층이었는데 부를 축적하면서 성전을 장악하고 제사장직까지 겸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좀 두 가지 견해가 이제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야말로 귀족층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대제사장이 속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계급으로 보면 사두개인 계급이에요. 바리새인 계급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 계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귀족과 대지주와 지식계층이 다 사두개인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와 결탁해서 그 부와 지위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활동 무대는 성전이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활동 중심이 회당이라 그랬죠? 사두개인은 성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대제사장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AD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됨과 더불어 이제 해체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함락됐는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급적으로 몰락하는 것이죠. 이들의 교리를 보면 이들은 자유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주의자였고 현실론자들이고 회의론자들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이들 계급에 지금 대제사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자유주의자예요. 신학적으로 리버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초자연적인 거, 기적 같은 거 믿지 않았어요. 또 천사의 존재, 마귀의 존재, 이런 영적인 세계 자체를 인정을 안 했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부활 논쟁을 걸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기적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합리주의자들이고, 과학을 신봉한다 그러고,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사람들은 일종의 유물론자들이에요. 그렇죠?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물질적인 것만 인정하잖아요.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지금 공산주의자들이죠.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참 나쁩니까? 사람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그 오원춘이니 이런 사람들 뉴스 나올 때 보면은, 지금 뭐 그 사람이 지금 사람을 죽인 것이 단순한 그런 어떤 이 무슨 성폭력이나 뭐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그 또 다른 그 사람을 그 인육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한 조직에 연결되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사들에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유물론자들이잖아요. 이제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면서 인간을 어떤 정신이나 어떤 그 영 이런 것을 배제한 물질로 보잖아요. 이 고기 덩어리와 하등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몸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사형시키거나 또는 죽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참 너무 끔찍한 얘기지만 제가 이게 저기 뭐 인터넷에 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제가 다음에서 본 것 같아요. 다음이나 아니면 네이버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 메인 화면에 그 저희 나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태아가 뭐 보신에 좋다, 정력에 좋다 그래가지고 그 태아탕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파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기자였던 것 같아요. 누가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유물론자들은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존귀한 그러한 존재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고기 덩어리고 그냥 짐승이고 물질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마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런 유물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민족인데 그 민족의 그것도 또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 민족의 성전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런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걸 안 믿었어요. 이 사람들이 유물론자들이었어요. 리버럴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헬레니즘,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이것을 숭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헤브라이즘, 그 히브리 민족의 그 어떤 문화 유산과 정통에 대해서는 되게 이제 열등감을 가지면서 오히려 그 자기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로마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를 지금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성경 중에서도 다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인정했어요. 창출, 레민신, 나머지 뭐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들, 시가서에 해당하는 것들, 또 대언서에 해당하는 것들 이런 건 인정을 안 했어요. 그냥 모세오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예언서들의 영감을 거부했고 구약의 예언서 그럼 뭐 다니엘서 이런 것들이죠. 그런 영감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구전된 율법은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런 전통으로 물려받은 그런 것들은 이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단순히 윤리 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이들이 믿던 게 유대교죠. 유대교에서 그 생명을 다 빼버리고 어떤 틀만 남겨서 그것을 도덕 교과서처럼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광신자라고 여겼어요. 와, 저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뭐 지옥도 믿고 뭐 기적도 그냥 문자 그대로 믿고 저건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다. 광신도들이다. 이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나 믿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지금 현대에 믿고 있다. 물론 그게 2000년 전 얘기인데요. 이 최신 현대에 믿고 있다 이래가면서 그것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실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르죠.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계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주 찰떡같이 붙어서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때에는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기관들이 있는데요. 스크라이브,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건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의 그람마테스에서 온 거예요. 그람마 이렇게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영어 단어의 그래머 생각나시잖아요. 문법. 그렇죠? 글 쓰는 솜씨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부터 글을 베껴 쓰는 사람으로서 가족의 전문적인 직업이었으며 레위지파에서 배출되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복사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율법을 늘 가까이 두다 보니까 율법을 잘 알았겠죠. 그래서 율법의 해석자 또는 율법의 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들을 소페림, 또 주고이스, 또 탄나님, 또 아모라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의 이름들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 또한 위선적인 신앙이었던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라는 그 이 단어 자체는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서 다 그 역사를 기록했던 사람들을 그냥 다 서기관, 스크라이브라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유물들에서도 그 이집트 서기관들이 이렇게 발견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에센에파가 있었는데요. 에센에파는 하시딤의 후손으로 간주되죠. 이 사람들도 아까 그 경건주의자. 이 사람들은 대도시를 피하고 시골에 거주했습니다. 그래서 산골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수도승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해 근처에 그 쿰란 공동체가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발견된 그런 사람들 중에서 그 쿰란이라는 곳에 이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요. 그 사람들이 에센에파였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고요. 제사장들이 지키던 정결법을 철저하게 지켰다. 금욕과 독신 생활과 수도원 은둔 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캐톨릭의 수도승들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사람들은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사이에 종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교리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결국 빛의 아들들이 승리하여 다윗 계통 임금 메시아와 사독 계통 제사장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비스무리하면서 뭔가 다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집단 공동 생활을 하면서 교리들이 이렇게 성경에서 변질되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여 섬기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참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대단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해요. 금욕주의자예요. 여러분 금욕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금욕 아무나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욕 생활을 해가면서 참 주님을 섬긴다고는 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따르지 않을 때 내가 복음을 써가면서 이 성경,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질롯 이렇게 해서 열심당원이 있는데요.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을 위해서 폭력을 인정한 광신적 금욕주의자들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무저항 비폭력 정신을 살려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태극기만 들고 이렇게 비폭력으로 항거해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폭탄으로 테러를 하고 뭐 이토 히로부미를 뭐 저격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폭력을 사용해서 정치적으로 어쨌든 해방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AD 6년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된 코포니우스가 자기 관할 지역에 주민세를 부과하자 이에 갈릴리 지역 가물라 요새 출신 유다가 주민세 거부 운동을 벌이고 사람들을 모아서 열심당을 조직했다. 역사적으로 이제 기원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열심당원들 중에서도 사실 이들도 광신자들이라 불렸는데 열심당원들 중에서도 극렬분자들을 자객들 시카리라고 불렸습니다. 시카리, 시칼 들고 다니는 사람 같죠? 이 영어 발음이 시칼이에요. 그런데 시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자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제자 중에 셀롯 시몬이 있죠. 이 사람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볼 때는 일종의 해방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총칼 든 예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미의 그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신학을 보면은 해방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뭐냐 이게 억압받는 민중들을 해방시켜 주는 사람 아니냐. 근데 그것을 해방시킬 때 우리가 폭력을 사용해서 이 모든 걸 뒤엎어야 된다. 뭐 이렇게 신학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들도 일종의 그런 해방신학자들이었고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통치자이므로 황제의 흉상 등이 새겨진 은화 데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열심들은 다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광신자라고도 불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제 잘못 나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다른 부류가 이제 헤롯 당원이 있었는데요. 헤롯 대왕의 헬라화 정책을 지지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일종의 친일파죠. 우리로 치면은. 헤롯 안티파스가 폐위되고 로마 총독이 들어섰을 때 극렬히 반대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친일파 중에서도 이제 누구 한 사람을 특정해서 이제 지지하는 뭐 그런 거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헤롯 왕조에 그냥 아주 엄청난 아부를 했는데 어느 정도로 아부했냐? 헤롯 왕조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 뭐 이렇게 아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통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암헤레츠,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고 이 사람들은 율법에 무지했습니다. 사실 암헤레츠라는 단어가 듣기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지식인들이 이 사람들을 멸시해서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름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 십일조법, 정결법, 기도법 뭐 이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십일조며 뭐 정결예며 뭐 일주 뭐 하루에 세 번을 기도하며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아주 극과 극인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다. 이것을 먼저 좀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놓으신 채로 성경을 좀 계속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